VOA 세계 뉴스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조브넬 모요즈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아이티 경찰이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티인 의사 한 명을 용의자로 추가 검거했습니다. AP통신은 차를 아이티 경찰청장이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크리스티앙 에마뉘엘 사농을 체포했다며 그가 대통령 암살 배후 기획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샤를 경찰청장은 아이티에 있는 에마뉘엘 사농의 집에서 미 마약 단속국 로고가 적힌 모자와 20개의 탄환 박스, 총기 부품, 도미니카 공화국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아이티 당국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 조사 과정을 돕기 위해 아이티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을 이끈 스콧 미 사령관 직에서 물러난다고 미 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은 지난 2018년 8월 사령관직을 맡아 그 어느 사령관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재직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지휘권은 프랭크 맥켄지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북한을 비롯한 중동과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을 담당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9월 11일 이전 아프간 주둔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철군 속도가 빨라져 현재까지 90% 이상의 병력과 장비가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조 바이든 다음 달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를 8월 31일 미군의 임무가 종료된 뒤에는 650명의 병력이 남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등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 제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서 니트잔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접종까지 마쳤어도 면역 체계가 약한 성인은 즉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로위츠 장관은 다만 일반 국민의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제조업체 화이자가 관련해 미 보건당국과 오늘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미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한 연방보건당국자들과 부스터샷 허가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회의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화이자 측은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미 질병의약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 시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현행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어제 보도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날 동성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이라며 정부가 6개월 안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하에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의 대리모 계약을 금지하는 기관을 넣습니다. 에스터 하우트 대법원장은 이스라엘 의회가 정치적으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면서 법 개정을 미뤄온 데 대해서 정치적 개연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중국 백신 제약사 두 곳과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오늘 중국 시노팜, 시노백과 코로나 백신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코백스는 10월까지 시노팜과 시노백으로부터 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로 내년 중순까지 4억 4천이라고 가비는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월과 6월 시노팜과 시노백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백혈구을 열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활성화시킨 전통적인 형태의 사백신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핵 역량 진전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확산 측면에서 이라고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핵전쟁 교리 기밀 문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기 폐쇄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려 철수하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함경도 북부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는 24도에서 3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미국의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핵전쟁 교리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역량 진전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확산 측면에서 국제 안보에 긴급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작성한 미군의 핵전쟁 교리에 관한 기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료한 핵태세 검토에 따른 미군의 핵작전 기획과 이에 평가를 위한 기본 지침으로 합참과 통합전투사령부 그리고 예하 부대들에 적용됩니다. 분량인 이 문서는 미국 과학자연맹이 정보 웹페이지에 올리면서 공개됐습니다. 합참은 이 문서에서 현재 전례 없는 범위에 혼재된 위협이 존재한다며 주요 재래식과 생화학 무기, 핵, 우주와 사이버, 그리고 폭력적인 비국가 단체들의 위협이 섞여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무장 적과 중국, 북한, 이란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속적으로 핵무기 역량 진전을 추구하고 있고 확산 위험성 측면에서 국제 안보와 안정성에 긴급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비약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 실험들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는 미국의 핵 전략의 목적은 적성국의 핵뿐 아니라 핵을 사용하지 않는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키고 이어 만일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미국의 목표를 다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성국들의 행동에 억제력을 발휘하는 요소로는 핵 전력 외에 미군의 역내 전진 배치, 세계적 투사력, 공세적 또는 수동적 방어, 미사일 방어를 꼽았습니다. 문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적성국의 도발에 대해 유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명시한 공개 핵 정책 선언을 핵심 요소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극단적 상황 속에서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극단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적성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중대한 전략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으며 미 본토뿐 아니라 동맹과 우방의 국민이나 기반시설, 핵전력, 지휘통제, 조기경보 또는 공격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라이아 올랜드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최근 공개된 합동군 교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 앞으로 갱신이 이뤄질지에 대한 VOA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핵태세 검토가 완료되기까지 합동군에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기존 교리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억지력 측면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친서가 대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해법 등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주고 신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의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우호조약의 정신에 따라 형제적인 전통적 친선을 강화해왔고 사회주의 위협의 발전, 지역과 세계 평화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견결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도 친서에서 최근 수년간 복잡 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중 우호조약이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협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한 길에서 중국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북중 우호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원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것으로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 개입 등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박사는 미국과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북핵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관계 다지기 차원의 외교 행보를 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박사는 특히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 적대 세력의 악랄한 책동과 같은 다소 거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북중 간 정서적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대외적으로 양국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외부에 대외적으로도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친서에서 대미 정책이나 한반도 문제 해법 등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친서는 반제 자주, 적대 세력의 악랄한 책동 등의 표현을 통해 반미 공조 입장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의 친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와 양국 친선협조 발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중국하고만 소통, 협력하면서 미국과는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통중 배미 입장을 보인 반면 시 주석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사만 놓고 보면은 뭐 북중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대외 정책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진전하고 싶은 거고요.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서 북중 간의 중요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홍콩이나 타이완, 신장 위구르 문제 이외에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에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혀왔고 미국과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도 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을 반대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낸 데 비해 시 주석의 친서는 북한이 바라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반대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두 친서의 결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처지가 서로 다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대미 관계 장기 교착에도 대비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선 중국으로의 밀착 필요성이 큰 데 비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은 미북 간 갈등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미 간에 먼저 답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일정한 좀 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이 아직은 외교와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이 지나치게 이제 언어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쨌든 중국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대외적인 입장은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풀리길 바란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의 북한 편들기도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깊은 불신을 만들어 온 과정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략적 필요 측면에서 외교적 수사 수준에서라도 미국에 맞서 같은 편에 서려는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여 사이에 중국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쌍중단 얘기 나오고 쌍계 병행 얘기 나오고 얼마 전에 왕이가 또 얘기한 거 보면은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한 북한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요. 이거는 북한 핵 개발이 정당하다는 얘기잖아요. 8월 달 연합훈련 하지 말아라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고 또 제재에 대해서도 철회하라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죠.
한편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또는 교역 재개 여부가 관심입니다. 두 정상 간 친서에서 물적 교류 재개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분명치 않습니다. 홍민 박사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급박하고 북중 양측이 인도적 지원이나 교역 등 물적 교류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방역 등 필요한 준비만 갖추면 빠르게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가 최근 밀착 행보를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외교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11일로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거듭 과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리룡남 북한 대사를 만나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고 6월에는 서로의 관영 매체에 조중 친선을 과시하는 기고문을 교차 게시했습니다. 역사학자인 미첼 러너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중국이 현재 매우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 appear to have a good and stable practical working relationship. I don't know that I think they are particularly close in again some sort of ideological kinship. I don't think that they're
러너 교수는 그러나 북중 사이의 사상적인 유대 관계나 깊은 개인적 친밀함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의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itially when Kim Jong-un took power, there was real silence from China. Xi Jinping really didn't want to engage with him. I think over the last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초기 시진핑은 침묵했고 북한과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며 하지만 지난 3, 4년간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인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그해 말 친중파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북중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가 활발히 펼쳐지면서 북중 관계도 복원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혈맹이자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첼 러너 교수는 북중 관계를 정략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I would describe it as a marriage of convenience above all else. It is it's utilitarian, it's self-interested, it is designed to benefit both sides in a very
실용적이고 이기적이며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 결합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북한과 중국이 가시돋친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y need China. The trouble is if you need somebody, you may resent them because of that very dependence. I think that is the truth of the relationship.
호어 전 대리대사는 북한은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바로 그 의존성 때문에 중국을 원망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 테드 카펜터 선임 연구원은 국제문제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그 대가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의 러너 교수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별로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리 카자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9일 VOA에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할 뿐 북한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know, history shows that the Chinese have never enforced the sanctions regime like they could to try and pressure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or at least downgrade some of the aspects of their nuclear program. So I think
카자니스 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최대한 이행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며 중국과 미국 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앞으로도 한동안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면 미국이 성가신 가시로 여길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김 연구원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북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교황청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의 긴장 종식 등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로마 가톨릭 교황청 성직자 성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주교는 8일 교황청 선교 담당 매체 피데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교황의 방북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며 단지 한반도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희망이 거의 없는 일로 보이지만 신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기도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대주교는 지난 2018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교황에게 전달했던 일을 회고하면서 당시 교황이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이 있으면 북한에 가겠다고 한 것은 큰 감동이었으며 이후 계속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오늘날 인류의 최대 고통 중 하나며 남과 북 사이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모순되게도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방북은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작은 것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쩌면 한반도 통일에 이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황의 중재는 한반도 내 양측 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상호 불신에 따른 분쟁을 종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주교는 자신은 남북 간 상호 이해와 현재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한 줄기 희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데스통신 발행인인 베트남 출신 디난 누의 응엔 신부는 모든 한국 내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방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응엔 신부는 교황의 방북은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화해와 화합, 통합의 시대의 시작을 성사시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반도 전체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앞서 지난 5일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 인터넷 매체들에 이어 지난 7일 이탈리아 일간 라 레프프리카 신문은 교황이 수술 후 회복 중에도 방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교황이 오는 9월 순방이 예정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외에 레바논과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일 로마 가톨릭 게멜리 종합병원에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은 장기 폐쇄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려 철수한 직원들이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현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면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 17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은 국경 봉쇄와 함께 엄격한 이동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공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 철수했고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남아있던 유엔 관계자도 몇 달 전 모두 떠났습니다. 지난 3월 19일 유엔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The strict COVID prevention measures have impacted humanitarian operations in the DPRK, causing reduced operational capacity, stock out of essential humanitarian supplies and delayed of humanitarian delivery.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세계 식량계획 직원들이 철수한 사실을 확인하며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현지 인도주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식량계획 WFP의 스티브 타라벨라 대변인은 9일 VOA에 북한 정부의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에도 불구하고 WFP 평양 사무소는 여전히 열려 있고 직원은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라벨라 대변인은 평양 사무소에 북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해외 직원은 현지에서 철수했지만 원격 근무하며 WFP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라벨라 대변인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봉쇄 조치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와 해외 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약 73만 명의 식량과 영양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라벨라 대변인은 북한 국경이 다시 열려 직원들이 복귀하고 물품이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했던 미국 내 민간단체들은 국제기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활동을 지원하는 전미 북한위원회 NCNK 대니얼 워츠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도주의 활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좌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츠 국장은 최근 북한 안팎에서 제기된 식량난 외에 북한 내 결핵 상황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I'd add that it's likely that the tuberculosis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gotten worse over the past year as well.
일반 결핵 치료제와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비축분이 고갈됐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치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핵 확산과 함께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 결핍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합이라고 워츠 국장은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기준 북한의 결핵 환자 수를 13만 1천여 명,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북한 내 농장을 지원했던 미국 친우봉사회 대니얼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도 국경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speak to what's happening inside the country. So, you know, we We really do look to our partners to identify their needs.
자신들은 북한 파트너들과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파트너들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대북 활동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규제도 주요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미국 친우봉사회의 현지 활동이 2019년 이후 중단됐다며 자신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됐다면 모내기 등 내년 봄철 농사에 필수적인 물자와 장비를 이번 가을에 운송하기 위해 지금쯤 준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북한위원회 워츠 국장은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현 상황에 대해 좌절하고 있지만 북한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서의 활동 재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humanitarian organizations stay prepared for resumption of their work.
국경이 다시 열리면 상당한 인도주의적 요구와 함께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도주의 단체들이 여러 비상 상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도 필요한 제재 면제를 용이하게 해 지원 단체들이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나 국경이 열리더라도 현지에서 인도주의 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7, 8월을 식량난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 실태를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6월 15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마당에서 1kg에 4,000원 하던 쌀 가격이 7,000원대로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올해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튜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나쁜 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핵심이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는 이미 식량난으로 각가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강원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주로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17개월 이상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이 들어오지 않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랄까요? 중가운데층 그런 가족들도 전혀 이제 신사알밥 못 먹고 이제 옥수수로만 기내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황해북도 제철소는 배급이 끊어져 출근을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못하는 원인이 이제 배급을 주지 못해서 식량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황해북도 성림에 있는 황해제철유납기업소인 경우에 출근율이 50%도 보장되지 못해서 해방 이후에 이제 이렇게까지 출근율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식량난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이 오르자 북한 당국은 장마당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원들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메뚜기라고 부르는 길거리 가판과 노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안전원 사이에 욕설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아, 지금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아, 조그마한 주부 장사, 담배 장사 그런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가지고 몰수까지 합니다. 근데 그걸 몰수당하면 진짜 그날 그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뭐 울고 불고 그 단속하는 사람이 욕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들은 각지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을 곡물 공급과 구매력 하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농경지는 190만 헥타르로 여기에서 매년 390에서 460만 톤 정도의 쌀과 옥수수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봄 가뭄과 비료 부족 그리고 태풍과 수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에 그쳤습니다. 반면 식량 수요는 일정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인구를 2,500여만 명으로 잡고 연간 식량 수요량을 575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필요량 575만 톤에서 생산량 440만 톤을 빼면 부족량이 135만 톤입니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규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식량난의 또 다른 이유는 장마당 기능 마비와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in a situation where the markets have limitations on their ability to moderate the impact of these things on the general.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은 당 간부나 보위부,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 대부분은 개인 장사를 하거나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장마당 쌀값은 1kg에 4,000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달에 24,000원이 필요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3달러입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또 장사를 안 하는 주민들도 돼지를 비롯한 가축을 키워 팔아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시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17개월 넘게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부터는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평안남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 가격은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중 접경 도시인 해산의 경우 1kg에 4,000원 선이었던 쌀값이 지난 6월 16일 6,300원까지 오른 뒤 27일에는 7,000원으로 더 치솟았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 24,000원이었던 한 달 식량 구입비가 두 배 가까운 42,000원이 된 겁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대부분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권태진 동부가 연구원장은 분석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은 뭐 이런 이 정도의 식량 구매 능력은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그 키우던 돼지마저도 다 폐사가 돼 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죠.
북한의 식량난은 6월 들어 정치 문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시인한 데 이어 17일에는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명령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군량미 방출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특별명령서라는 게 2호 창고 식량 공급이라는 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호 창고의 식량이 풀리면서 이제 소식 자체가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거든요.
그러나 군량미를 풀어 쌀값을 안정시키라는 이 특별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6월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과 군 총참모장 박정천, 국방상인 김정관을 강등시키고 최상권 당비서는 해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군량미 방출이 뜻대로 안 되자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은 길거리 가판과 노점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쌀 가격을 킬로그램당 4,000원, 옥수수는 2,000원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총살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권태진 동북아 연구원장은 7, 8월이 북한 식량난에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가을 수확한 쌀과 옥수수를 대부분 소비했습니다. 6월에는 이모작 작물인 감자와 밀 그리고 보리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자는 6월부터 한 달 정도 소비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을 버텨야 하는데 버틸 식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은 겨우겨우 아마 버틸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달쯤 되면은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 북한 당국이 빨리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게 뭐 부분적으로 아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올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언제 어떤 경로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년 7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북한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이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원 분배와 인구 과잉 등 미래 인구 문제에 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은 세계 인구의 날의 중심 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전 세계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했습니다. 나탈리아 카넴 유엔 인구기금 사무총장은 최근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영상 성명을 통해 성과 생식에 관한 의료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re essential, not optional. The pandemic may influence. 카넴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족을 가질 시기와 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이를 올바르게 보장할 의료체계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 인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으로 전 세계 평균 2.4명보다 낮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미국과 한국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보다 더 높은 16.6%입니다. 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북한보다 낮은 1.1명으로 전체 19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 한국보다 높은 17%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한국만큼 낮지는 않지만 북한보다 조금 낮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에서 2020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북한의 경우 0.5%로 세계 평균 1.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같은 기간 0.2%에 그친 한국보다 높았고 0.6%인 미국과는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올해 남성이 69세, 여성이 76세로 한국과 미국보다 짧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한국의 경우 남성 80세, 여성 86세, 미국은 남성이 76세, 여성이 82세입니다.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이 71세, 여성이 75세로 북한과 비교하면 남성은 다소 길고 여성은 다소 짧았습니다. 북한의 15세에서 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58%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9%를 웃돌았지만 56%인 한국보다 다소 높고 64%인 미국보다는 크게 낮았습니다. 2021년 북한의 총 인구 수는 2,590만 명으로 한국 5,130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총 인구 수는 3억 3,290만 명, 전 세계 인구 수는 78억 7,50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한국, 미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부분은 영유아 사망률입니다. 미국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27.9%로 3.5%인 한국과 6.3%인 미국에 비해 약 8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에 여성과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내 심각한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에 대응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사업 부분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유엔 인구 기금의 지원 사업과 아동 여성에 대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영양 지원 사업,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유니세프의 위생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260만 달러입니다. 뷰의 뉴스 이종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함경북도 북부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동서 바다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는 31도입니다. 남포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24도, 최고는 29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9도입니다. 강계는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는 흐리고 최저 24도, 최고 27도입니다. 사리원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24도, 최고는 30도. 함흥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33도. 원산 흐리고 최저 23도, 최고 27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20도, 최고 24도. 삼지연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투군을 이끈 스콧 밀러 사령관이 오늘 사령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미 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은 지난 2018년 8월 사령관직을 맡아서 그 어떤 사령관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재직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지휘권은 프랭크 맥켄지 중부 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중부 사령부는 아프간을 비롯한 중동과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을 담당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9월 11일 이전 아프간 주둔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철군 속도가 빨라져 현재까지 90% 이상의 병력과 정비가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를 완전히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미군의 임무가 종료된 뒤에는 650명의 병력이 남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등을 보호합니다. MBC 방송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밀러 사령관이 전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미 상무부의 제재 대상이 오른 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첨단 기술 이용 감시 등에 연루됐다면서 14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또 레이저와 전투관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중국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기업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4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을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시도했다면서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날 총 23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올해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APEC 회원국들의 긴급 원격 정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APEC 역사상 정상들이 추가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APEC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팬데믹 사태로 APEC에서는 8,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지난해 2차 대전 이후 최대 경제규모 수축을 겪었다면서 집단적 대응은 경제 회복 가속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효율적인 백신 접종과 일자리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론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정상 외에도 다수의 APEC 국가 정상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EC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 제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니트잔 호로이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어도 면역 체계가 약한 성인은 즉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로이츠 장관은 다만 일반 국민의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 대다수가 접종을 완료하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해석하려는 대형 대다수는 없다며 확진자가 110까지 됐습니다. 대표적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관련이 보장과 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종은 어제 의약부 FDA 연방보건당국 부스터샷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사에게 NDA 방식의 알레르기 전염연구소 참석자를 전했습니다. 아더 화이자 백신 발사 관련해 부스터샷 개발자고 밝혔고 이에 대해 질병대학생과 식품과 공동통을 통해 현 시점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현행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판결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어제 보도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이라면서 정부가 6개월 안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